VOA 세계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일본에서도 첫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확진자는 30대 남성으로 28일 일본에 도착한 뒤 입국 단계 검사를 통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남성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30일부터 모든 해외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30일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견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스페인, 홍콩,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의 18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약 70개국이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티븐 방셀 최고 경영자는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면역 회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9일 공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GPR을 통해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로 지난 3월 시작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괌과 호주 등 태평양 일부 군기지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투 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다른 지역의 군대와 장비를 감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큰 변화 없이 그간 순환 배치 대상이던 포병 여단과 아파치 헬기 부대를 상시 주둔 배치로 전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중동 지역의 미군 배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를 세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라트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기스 레비츠 라트비아 대통령과 크리스 야니스 카린스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등을 만납니다. 앞서 레비츠 대통령은 29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러시아의 군 배치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압박이 되며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영내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동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9만 2천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집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증강에 대해 모든 선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프리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0억 회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장관급 회담 개회식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 2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시 주석은 새롭게 지원되는 백신 중 6억 회분은 기부 형식으로 이뤄지며 4억 회분은 중국 기업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에 10개의 보건 사업을 시작하고 1,500명의 보건 전문가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을 4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앞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사의 증언을 추가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4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취 고문을 가택연금한 뒤 코로나 규정 위반, 선동, 부패,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당초 선동과 코로나 규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오늘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취 고문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수취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이 압승했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영어 사전 미리엄 웹스터가 2021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백신을 선택했습니다. 백신은 올 한 해 세계인의 삶에서 그 사용이 극도로 빈번한 단어로 꼽혔는데요. 놀라운 속도로 빨리 개발된 과학기술로서의 백신과 정책, 정치,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른 논쟁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이 미리엄 웹스터 측의 설명입니다. 올해의 단어 백신은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그 검색수가 600% 이상 늘었고요. 백신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올해 조회수가 1050% 가까이 늘었답니다. 11월 초 영국 옥스퍼드 사전도 올해의 단어로 백신의 영어 철자 줄임말인 백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리엄 웹스터는 2008년부터 인터넷 검색, 인터넷 조회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백신 외에 올해를 대표하는 주요 단어로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을 함축한 말인 반란, insurrection,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내라는 뜻의 perseverance가 있고요. 올해 오스카상 주인공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작품 노매드, 또 1조 달러 규모의 기간산업 강화법이죠. 인프라라는 말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깨어나서 미국 북동부 지역을 휩쓸었던 매미, 서케이드 등이 선정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의 첫날 수요일 날씨는 구름 많이 끼고 자강도 강계와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흐리고 아침까지 눈 내리는 곳 있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 또는 5에서 20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황해도는 5mm 안팎의 비, 또 눈은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전이 아침 영하 20도, 장진 해상 김영권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15도 사이고요. 중강 영하 13도, 신의주 평양이 영하 6도입니다. 함흥 개성 영하 4도, 원산 영하 3도, 장전 영하 1도 등 모든 지역이 영하권 아침을 맞겠습니다. 낮에도 삼전이 최고 기온이 영하 15도에 머뭅니다. 해산이 영하 9도, 함흥이 2도, 청진 0도, 평양도 0도고요. 신의주가 1도, 해주 개성 2도, 원산 3도, 장전 5도가 최고 기온입니다. 해안가와 강원도, 함경도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앞바다 쪽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오전에 앞바다 쪽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이 동해상이 1에서 6m로 먼바다 그리고 오전 오후 모두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2에서 3.5m 오전 먼바다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가 해외에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다음 주에 탈레반 지도부와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올해 전 세계 관광업계가 입은 손실이 2조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하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그 검토가 끝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국방부가 29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작업은 지난 2월 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검토 시간이 상당히 걸렸네요.
네, 국방부 주도로 국가안보회의, 또 국무부, 정보기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이번에 공개된 건데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는 전 세계 안보와 직결됐기 때문에 그동안 각국의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예. 자, 조 바이든 행정부로는 첫 번째 해외 주둔 병력 검토 작업인데 뭐 어떤 중요한 변화나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 내용은 기밀 사항이고요. 국방부가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일단은 이 당초 일각에서 예상했던 대규모 병력 축소라든지 개편 등의 큰 변화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예. 자, 요약본에 담긴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미국 국방부는 우선 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서 인도 태평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 또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지역적인 안전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이런 결론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호주의 역할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네. 호주 그리고 괌을 비롯한 태평양 섬들의 군사기지 인프라를 개선해서 수송과 배치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주 내 군용기 순환 배치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이건 앞서 발표됐던 겁니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9월에 모든 종류의 미국 군용기를 호주에 순환 배치하는 내용의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유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전투 억지력을 높이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자,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주둔 미군 병력을 줄이라고 지시를 해서 이 작자는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자, 이번 검토로 혹시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독일 주둔 병력의 상한선을 2만 5천 명으로 설정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육군 다영역 작전 부대 등 500명의 영구 주둔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이건 지난 4월에 오스틴 장관이 발표한 겁니다.
네. 자, 중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군의 변화가 가장 컸던 지역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대일한 접근법 또 아프가니스탄의 철군에 따른 대테러 임무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과 시리아에서 미군은 IS 격퇴 작전을 계속 지원하고요. 동맹 세력의 군사적 역량을 증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의 태세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검토 그리고 추가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프리카의 경우는 영내 극단주의 폭력 조직을 감시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배치를 검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마약 퇴치 임무 등을 검토하고 영내의 범국가적인 도전 대응 그리고 파트너십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의 발표, 뭐 이해관계국들은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중국 반응 볼까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조만간 다시 중동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톰 웨스트 미국 국무부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다음 주에 중동을 다시 방문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29일 웨스트 특사가 다음 주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지도자들과 이틀 일정으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웨스트 특사는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달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탈레반 지도자들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대표까지 참여하는 확대 회의가 있었는데요. 웨스트 특사는 당시 미국 대표로 참가했었습니다. 웨스트 특사는 또 지난 10월에도 탈레반 지도자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그게 미국 정부하고 탈레반 지도부 사이의 첫 번째 접촉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8월 말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한 후에 첫 번째 접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양측이 무슨 의제를 논의하려는 거죠?
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양측이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관해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대테러, 미국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미국이 약속 을 보장한 아프간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 또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문제 등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후에 지금 과도 정부가 점령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탈레반 과도 정부는 이전 민간 정부 보안군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보복살인을 마구잡이로 자행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8월부터 10월 말까지 가즈니, 헬만드, 칸다하르, 쿤두즈 등 불과 4개 주에서만도 100건 넘는 약식 처형이 자행됐고요. 많은 사람이 실종됐는데요. 휴먼라이츠 워치 측은 이런 보복살인이 비단 이 4개 주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초 탈레반이 카불을 재장악하면서 보복 행위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에 축출됐다가 20년 만에 다시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초반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관리들이나 정부군에 대한 사면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 측은 이 휴먼라이츠 워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탈레반은 휴먼라이츠 워치 측에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물라 무하마드 하산 아쿤드 탈레반 정부 총리는 지난주 국영매체 연설에서 전직 정부 관리들이 은신처에 숨어서 국민을 오도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올해 전 세계 관광업계가 큰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네, AFP 등 여러 매체가 UN 세계관광기구, UNWTO를 인용해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UN 세계관광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관광업계 손실액이 올해 2조 달러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지난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해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도 올해와 비슷한 2조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UNWTO가 집계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관광업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과 일자리에서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뭐 지난해와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난 것은 아무래도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국제 관광객 수는 15억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수준에서 70에서 75% 정도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국제 여행객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 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여행객들의 입국을 막은 그 탓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여전히 46개 지역이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관광 목적지 가운데서 21%에 달합니다. 또 55개 지역이 부분적으로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코로나 방역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한 곳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멕시코까지 4개 나라뿐이라고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전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많은 나라가 이 방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분기 국제 여행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8%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58% 증가, 뭐 절반 이상의 회복으로 느껴지는데 이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자, 3분기에 지역별로는 상황이 또 어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유럽이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 3분기에 이 지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3% 하락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요. 남부 유럽, 카리브해, 또 북미와 중미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난 걸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내 몇몇 지역에서는 해외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3분기에 이렇게 여행객 수가 늘어난 곳이 있다는 것, 뭐 관광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소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유엔 세계 관광기구의 측은 회복세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이동 제한, 백신 보급, 또 해외 여행에 관한 여행객들의 신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새로운 변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주가 법령에서 외국인을 비시민권자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의 올해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죠. 오미크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오미크론 확산 대비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관련해 29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패닉, 즉 혼돈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미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계획이나 방법 같은 것도 밝혔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더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가 6천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더 기다리지 말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접종하라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또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사람은 부스터샷에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확산 때처럼 이 강력한 어떤 봉쇄 조치어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선 오미크론 위협으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 제한이나 봉쇄 조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면 봉쇄 조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6일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아직 미국의 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죠?
예, 공식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가 널리 퍼지기 전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기존의 그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았다면 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걱정 좀 내려놔도 될까요?
예,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은 29일 ABC 방송에 출연해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 2주 안에 백신 면역력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중증 위험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미국 보건당국도 백신 접종 권고 수위를 높였다고 하죠?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9일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CDC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원래는 성인 가운데서도 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9월 처음 부스터샷 승인이 났을 당시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요양 요양시설 거주자, 의료진,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대상이었고요. 지난주에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로시아 월란스키 CDC 국장은 29일 성명에서 오늘 CDC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권고를 강화한다라고 밝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을 하면 국민들의 보건뿐 아니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9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을 저하하고 경제활동을 위축하게 할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은 이미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30일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오미크론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인데 법정에서는 여전히 이 백신 접종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연방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주재 연방 법원은 29일 이 정부가 미 보건후생부 산하 건강보험 서비스 센터 CMS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해당 소송이 어떻게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겁니까?
예, 미주리주와 네브래스카, 아칸소 등 10개 주가 연방정부 조처에 대해 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이거나 법무장관이 있는 곳들인데요. CMS는 이 백신에 맞지 않는 직원들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정부의 조처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고 주정부대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법원에서 가로막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이달 초에는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등 일부 주정부와 해당 지역 일부 기업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연방의 권력 남용이라며 직업안전보건청의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제5차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요.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하라고 개정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주가 법령에 있는 이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민 혹은 국적법 등과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외국인, alien이란 용어를 비시민권자 그리고 또 불법 외국인을 미등록 비시민권자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나선 주가 어디입니까?
예, 전국 주의회 회의에 따르면 최소 7개 주가 올해 이 같은 용어 변경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용어를 변경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 이렇게 두 곳입니다.
네, 외국인에서 비시민권자로 이렇게 용어 변경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예, 해당 용어가 이민자들이 향한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인간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이민자 인권 그룹은 해당 용어가 특히 불법, 일리걸과 합쳐질 경우 이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으로서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줄리 곤잘레스 콜로라도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용어 사용은 이들이 불법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고의 뿌리를 두고 있다며 존재 자체로 불법인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주는 이 주지사가 주법에서 해당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까지 마쳤다고요?
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루즈 리바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소상공인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등 캘리포니아에 공헌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기 원한다며 이 법안을 법안에 낸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겁니까?
예, 지난 1798년 의회를 통과한 외국인 규제법과 선동금지법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민국적법 등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모두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의회에 제출한 이민 법안에서 외국인을 비시민권자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엔 실제로 세관 국경보호국 CBP와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내부 문건 작성과 대외 소통에 있어서 외국인 등의 용어를 비시민권자로 대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이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도 기관의 구류 중인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뭐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뭐 여러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화당의 톰 코튼 연방 상원 의원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를 쓰는 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요. 최근 의회 도서관이 이 목록 주제목에서 외국인을 비시민권자로 교체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크루즈 의원은 해당 용어는 대법원도 수차례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시도는 언어를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인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주 법에서 외국인 또는 불법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주가 얼마나 됩니까?
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이 텍사스주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주에서 아직도 이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쇼핑에 나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사이버 먼데이가 바로 29일이었습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는 연말 쇼핑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온라인 매출 총액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티스트는 미 동부 시각으로 29일 오후 9시 현재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이 약 7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부 시간으로 오후 7시에서 11시에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약 104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 이 수치도 적지가 않은데 원래 전망은 어땠습니까?
예, 어도비는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이 102억에서 11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이제 목표 최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요. 또 지난해 108억 달러로 전년보다 15%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지난해 기록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 실적을 예상했던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실제는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할인율이 예년만큼 좋았지 않았던 점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고객관리 분석 기업인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 전주의 평균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8%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적인 물류 공급난으로 인해서 제품이 한정돼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할인 시즌도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어도비는 평가했습니다.
네. 뭐 사이버 먼데이뿐 아니라 그 전인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온라인 매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도비 측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액이 총 89억 달러를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90억 달러보다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하루 전인 추수감사절 당일에 온라인 쇼핑 금액은 51억 달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연말 쇼핑 성적으로만 보면 아직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온라인 지출이 여전히 강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는 지난 26일에서 28일 연휴 기간 이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인의 소비가 전년 대비 14%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이 수치는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매장 매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 측은 특히 이 기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보다 5% 늘었고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28%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상원의원 37명은 미국이 국제연맹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37명은 상원에서 평화조약 승인을 막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계획을 평화조약에 연계하길 바랐는데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윌슨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반대는 윌슨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에서 짧게 머문 다음 다시 평화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윌슨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의 최고 고문은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이었습니다. 평화회의 중 윌슨 대통령이 잠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하우스 대령은 파리에 남아 협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그동안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윌슨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회의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윌슨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국제연맹의 세부 사항에 대해 윌슨 대통령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협상국 측이 우선 해야 할 요구라고 믿었던 만큼 이를 위해 국제연맹에 대해서는 윌슨 대통령보다 더 많이 타협하고 쉽게 절충했습니다. 미국에서 파리로 돌아온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협상에서 하우스 대령이 했던 일을 확인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내가 파리로 떠나기 전에 힘들게 이뤄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타협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더 힘든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19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평화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협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19년 초 몇 달 동안 윌슨 대통령은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맹 창설을 조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조약이 윌슨 대통령에게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요했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의견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연맹이 정부의 힘을 제한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조약을 맺는 미국 정부의 권한을 빼앗을 거라며 걱정하는 미국인이 많았습니다. 일반 대중은 윌슨 대통령보다 협상국 측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여론은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것보다 패배한 적국을 처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 다른 협상국 측 지도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들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대표하는 이들 3개국 총리들은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얼마나 강력히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들은 국제연맹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열망을 각자 자기 나라 유익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총리들은 국제연맹에 합의하는 대신 다른 평화조약 조항에 대해 윌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낼 생각인데 말 그대로 윌슨 대통령과 타협을 원하는 거죠. 윌슨 대통령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을 얻어내려면 다른 많은 안건은 양보하고 절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위한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다른 문제들은 타협하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현실을 곧 알게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전쟁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총 3천억 달러가 넘는 전쟁 피해 배상금을 독일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이 점령했던 식민지들을 협상국 측에서 인수한다는 것 역시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절충해서 승인한 문제들 가운데 몇몇은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신념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자신을 통치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독일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저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어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중국 산둥 지역 통치권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식민지였던 중국 산둥 지역을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은 독일 식민지에서 벗어난 산둥 지역의 통제권을 중국 정부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윌슨 대통령은 이 지역을 탐내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은 이 결정에 반대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라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It was my friend and she had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to tell me.
제 친구였어요. 그녀는 제게 말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Hey Alice, guess what?
Hey Alice, guess what? 맞춰 봐. Guess. G-U-E-S-S.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대화를 시작할 때 guess what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할 말 있어. 내 얘기 들어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길 바랄 때 guess what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대화 들어보시죠.
I finally got 10,000 followers on social media.
나 드디어 소셜 미디어 구독자가 만 명이나 생겼어.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쓰죠.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니?
Hi, Tara. That's great. But I was about to go to sleep. Can we talk tomorrow?
안녕, 타라. 근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 지금 막 잠들려고 했어. 우리 내일 얘기할 수 있을까?
English speakers use the phrase be about to emphasize that an action is expected to happen right now.
영어 사용자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강조할 때 be about to를 사용합니다.
English speakers use the phrase about to emphasize that an action is expected to happen right now.
I told Tara I was about to go to sleep. That means I was at the point of starting that action.
Be about to가 들어가는 문장 구조는 be 플러스 about to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이번에는 두 친구가 어떤 일을 서두르면서 나누는 전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Hey Sue, have you left the house yet?
No, but I was about to put on my shoes.
Perfect. I'm about to hop on the metro. See you in a few.
안녕, 수. 아직 집 안 떠났니? 아직 출발 안 했니? 아니, 막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어. 잘 됐네. 나는 지금 막 지하철을 타려던 중이야. 잠시 후 보자. 여기서 수는 be의 동사의 과거 시제 was를 사용했습니다. I was about to. 그리고 다른 친구는 현재 시제 am을 쓰고 있습니다. I am about to. 그러니까 be about to 문장은 be 동사의 현재나 과거 시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Sue, have you left the house yet?
No, but I was about to put on my shoes.
Perfect. I'm about to hop on the metro. See you in a few.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